사무엘상 28장 3절로 2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찬양을 올려드린 대로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거니와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눈에는 감사할 일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위기를 만납니다. 평생 위기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나이에 많고 적음에 뭐 이렇게 상관없이 그 나름대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위기,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들을 겪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러나 누구나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3절 이하 읽었지만 28장 29, 30, 31장인 4장까지는 두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극명하게 갈라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한 사람은 현직 왕이고 한 사람은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 다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가지 말아야 할 곳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해서 망명을 해서 그곳에 있는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했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얻어서 거기에서 조금 한숨 돌렸는가 싶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결정하고 다윗을 불러올린 것이죠. 그리고는 참전을 명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앞장서서 선봉장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죽일 수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일생일대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것이죠. 정말 물러설 수도 앞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위기예요. 사울도 또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블레셋의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때까지 사울이 경험했던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사실 가장 큰 전쟁은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그 골리앗이 등장했던 전쟁이에요. 다행히 다윗이 그때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전쟁은 승리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어쨌건 사울이 집권하고 나서 왕이 오르고 나서 여러 번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늘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은 군대의 수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승리를 거뒀던 것이죠. 그래 불과 6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군사를 가지고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병기든자 딱 한 명 데리고 적진에 뛰어들었더니 블레셋 군이 동요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고 그 군대가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이 풀처럼 이렇게 흩어지는 걸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울이 여러 번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뭐 블레셋이 이렇게 전선을 형성하고 다시 징집 명령을 내리고 진을 친다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닌데 지금 사울은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상태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뭐 두려움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그런 뭐 반응이죠. 누구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뭐 철부지나 갓난아이가 아니라면 사람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들면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두려움 말고 우리가 근거가 희박한 두려움, 아니 어떤 때는 사사건건 두려움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사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건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가득해요.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갖느냐는 것이죠. 단순히 뭐 낯선 환경, 처음 경험하는 일, 그리고 내가 불가능한 일에 맞닥뜨렸을 때 또 뭐 그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이란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신앙 없이 사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 왜 신앙이 없겠어요? 나름대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죠.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한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믿는 그걸 미신으로 보는 것이죠. 미신이란 무엇입니까? 근거가 희박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뭐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미신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이죠. 어쨌건 사울은 안타깝게도 그동안 두려워하지 않던 블레셋 군대를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정말 불천지 원수와도 같은 앙숙 관계예요. 한쪽은 지중해 연안에 한쪽은 요단강 서편에 긴 경계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동서 간의 전쟁, 갈등, 마찰, 충돌은 불가피하죠. 그런데 이제 이 그 가드 쪽에서 아벡을 거쳐서 북쪽으로 진격을 해서 수넴에다가 진을 쳤어요. 북쪽에서 진을 침으로 해서 갈릴리나 사마리아, 갈릴리와 유다 쪽을 끌어놓음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집결하는 걸 막겠다는 그런 전략이겠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군대도 그 왕궁이 있는 기브아에 출발해서 이제 뭐 이렇게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수넴 가까이 있는 한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산지에다가 이스라엘도 진을 치게 돼요. 갑자기 산지니까 낮은 곳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가관이죠. 너무 숫자가 많고 중과부적이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어떡할꼬? 성경은 이 두려움이 어떤 이유로 생긴 두려움인지 사실은 지금까지 설명해 왔어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고 그는 사무엘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본인이 적당하게 알아서 드렸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본인이 마음대로 사람을 살렸다고 그렇게 또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겹쳤어요. 결정적인 것은 그가 또 한 번 또 실수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들 85명을 학살하는 것이죠.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85명 제사장과 함께 그야말로 학살하듯이 학살하고 그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 롭의 주민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결국 사울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스스로 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면서 그를 제거하겠다고 설치고 다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꼭 다급할 때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을 또 찾습니다. 여러분, 남을 그렇게 죽인 사람들은 자기 생명 빼앗기는 걸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두려움이 그 속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막 보디가드를 사고 경호원을 붙이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경호원 데리고 온 사람 있습니까? 혹시 보디가드 고용한 분 계세요? 저는 아침에 집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갈 때까지 무슨 살해 위협을 느낀다거나 무슨 뭐 두려움에 시달린다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생명을 학대하거나 남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다루거나 빼앗는 사람은 늘 불안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이없게도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그런 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꿈도 그를 계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고 또 우림으로도 해보려고 해도 우림도 여러분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인가요? 가지고 가버려 다윗한테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에봇을 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도 다윗한테 가버리고 만 거죠. 이거 선지자는 이미 다 사무엘 이후에 대가 끊어지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다 차단시켜놓고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 무슨 대답을 해요? 근데 어이없게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무당을 찾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뭐 신접한 여자들과 이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무슨 특별한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이 일은 결행되었고 이미 다 지켜졌던 사안이에요. 사무엘 왕정 초기에 다 무당과 박수를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사실 그 후로 이스라엘 왕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이 좋은 왕이냐 안 좋은 왕이냐는 이 무당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접신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접신한 여인 이렇게 영매를 말하죠. 초혼, 혼을 부르는 사람, 강신술사?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그냥 이해를 하면 그냥 무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글 성경도 이렇게 뭐 새번역 성경이나 또 공동번역 성경 그냥 무당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어쨌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무당한테 찾아갔다. 이게 여러분 오늘 위기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아기스한테 찾아가 있고 지금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재와 이스라엘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두 지도자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기예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사울이 찾아가서 알아보라 그랬더니 아 무당이 엔돌에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엔돌이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지를 치고 있는 수넴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변장을 할 수밖에요. 그리고 또 그 여인한테 무슨 낯을 들고 찾아갈 수 있습니까? 본인이 다 무당들을 내쫓아버렸는데 거기 또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찾아가서 오늘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첫절 3절 28장 3절 말씀이 사무엘이 죽었다. 사무엘의 죽음과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사건은 직접 관련은 없어요. 사무엘의 죽음과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는 사건은 직접 관련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이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를 우리가 통찰해 본다면은 어느 것 하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시대적 지도자, 한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진 뒤에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시대의 위기는 경제 위기가 본질이 아닙니다. 시대의 위기의 본질은 정치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한 시대의 위기의 뿌리는 사회적인 타락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타락의 뿌리에는 영적인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부터 세워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부터 바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란 늘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결정을 말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뭐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 옆에 와서 누가 맨날 그렇게 기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각하 제가 매일 우리 북군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바른 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되는 일이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고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타존자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존재를 의지해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어요. 악이란 무엇입니까? 내한테 부족한 것을 타인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 타인에게서 뽑았으려고 하는 것, 타인에게서부터 착취하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악의 뿌리의 하나예요.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우리는 출생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늘 생명이 부족한 존재예요. 따라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다.
완전하다는 것은 다른 존재의 도움이나 다른 존재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그걸 깨닫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시편 23편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은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셔서 목적은 뭡니까?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부족함에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목자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었더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안전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비록 적진 앞에 있더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세상에 되는 일이 없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되는 일이 별로 없고 올해 뭐 하나도 뭐 은혜 되는 일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은혜라는 찬양을 그렇게 부르고 말이죠. 주소 감사절이라고 뭐 드린 건 없고 가져온 것도 별로 없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곧 구원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곧 성령 충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 신앙을 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3,000명 특공대를 만들고 자기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착각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쓰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제사장들을 그렇게 죽이고,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다가가지 않으면서도 어려울 때가 되면 하나님을 입버릇처럼 내세워요. 그리고는 오늘 엔돌에 있는 이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의 목숨을 내가 살려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손을 얹고는 증언한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전도를 한다 그러면서도 남을 속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면서도 남을 착취하거나 남을 속이는 사람이 있고, 성전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음란한 일을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울도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다윗도 지금 이런 엄청난 실수 앞에 놓여 있지만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는 행위, 이게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무당을 찾아가는 길.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 보면은 그런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제할 것이다, 한마디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당 찾아다니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유튜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정말 그런 무당을 하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참 건져주신 사람들의 간증이 꽤 있어요. 옛날에 박애녹이라고 무당 출신에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정말 방송계 큰 뭐 이게 PD 노릇을 하다가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런 간증을 들어오면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영적 세계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이 할 때 한번 찾아가서 한번 제 발로 찾아갔다가는 한번 덜미를 잡히면은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저는 저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묶여 사는 걸 알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묶여 사나?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그냥 그 점쟁이를 하나 끼고 말이죠. 무슨 사사건건, 심지어 투자마저도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투자를 하고. 그렇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뭐 무당은 그러면 재벌 되게? 아, 쪽집게 무당이 그렇게 잘 맞히면 본인이 출마해서 대통령 하지 그래.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위에 묶여들어 못 빠져납니다. 그러고는 용한 사람이 있다, 용한돼 있다고 끌고 다녀요, 또 사람들이. 그런데까지 비싼 돈 주고 못 간 사람들은 또 오늘의 운세 이런 거에 또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걸 또 매일 아침마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동으로 가면 무슨 귀인을 만날 건데. 여러분, 이 장난으로도 해서 안 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목사들보다도 무당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정상적인 사회예요. 그런 공중파에서 공공연하게 귀신 프로그램을 무슨 애들 장난놀이도 아니고 말이죠. 그걸 한단 말이죠. 미쳐도 단단히 미친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서 물을 데가 없다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그런데 점쟁이는 누가 왔는지 금방 알아요, 또. 왜냐하면 귀신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내린 강신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도 어쨌거나 영적인 존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여러분, 악한 영들, 사악한 영들, 음란한 영들은 과거의 전문가들이에요. 모든 과거를 알고 있어요. 우리 집안 족보에 숨겨놓은 것도 다 압니다. 심지어 우리 집안 중에서 단 한 사람이 자기만 아는 은밀한 죄를 지었는데 그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쨌건 귀신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용한 귀신은 그냥 가도 사람 이름 맞힙니다. 그냥 가도 호주머니 뭐 들었는지 다 보고 있어요. 돈을 얼마 들고 왔는지도 압니다. 거기 가서 한 번 딱 그런 걸 알아맞히면 여러분 빠져나오겠어요? 다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종이 되는 거예요. 이사는 며칠 가야 됩니까? 예? 침대는 어느 쪽으로 놓아야 됩니까? 그 사람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자유의지를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좀 실수해도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 인생의 플랜 A가 아무리 빗나가더라도 하나님은 플랜 B를 위한 계획과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국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무당을 찾아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 한국 땅에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뭐 무당이 귀신같이 알죠. 너 사울이구나.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면은 험한 꼴을 당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런 접신한 여자한테 꾸지람이나 듣고 말이죠. 그리고 딱 사무엘 불러달라 그러면은 귀신이 딱 사무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본문이에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히 이거는 속임수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울을 보내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서 경고한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도 있어요. 저는 그건 다 서양 주석가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국의 이 귀신 문화를 아는 사람, 한국의 무속 신앙에 철저히 우리가 조금 눈을 뜬 사람들은 이거 보면 한눈에 알아요. 여러분, 사무엘 좀 불러달라 그러면 금방 사무엘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죽은 애 불러달라면 금방 애기 소리를 내요.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거 사람 목소리를 막 여러 개 이렇게 잘 내는 사람 보면 약간 수상스러워. 왜 저렇게 남 목소리를 막 흉내를 내지? 아, 이거 재밌다고 막 하는데 근데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다 죽은 사람 목소리도 좀 흉내낼 텐데.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울이 딱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아, 겉옷을 입은 거. 겉옷 하면은 이게 사무엘이 사울이 같이 가자고 근데 안 가고 혼자 간다. 겉옷을 잡았어. 그래서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졌어요. 겉옷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하여튼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울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간 거예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데까지 타락하고 맙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두렵기 시작을 하고,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미신이란 항상 두려움과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죽어요. 누가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오래 살건 뭐 일찍 죽건 다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려워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웃으면서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뭐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두렵지 않게 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담대하게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기꺼이 목숨을 던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숨조차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그 목숨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쓰시다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거두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만큼 쓰시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쓰시다가 거두어 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겠다고 몸부림친다고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 사울은 어처구니 없게도 어디 가지 말아야 할 그 무당집에 가더니 말이죠, 사무엘을 만났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 얘기를 해줘요. 뭐 이미 내한테 왕위를 거두어 간 거 다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과거는 다 알아맞힙니다. 근데 이 친구는 미래도 알아맞혔어요. 사무엘처럼 너 내일 내가 내 아들들과 함께 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투가 약간 아니야. 사무엘보다 약간 짜증이 많이 섞인 목소리. 왜 나를 성가시게 하냐? 왜 나를 불러올리냐? 사무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 보면 약간 이게 가짜가 이게 약간 드러나. 그리고 이 사람, 이 친구들은, 이 귀신들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는 그냥 이런 표현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이건 연필 굴리기나 마찬가지. 아무렇게나 얘기해요.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반은 맞으니까. 예? 점쟁이들 보면, 야, 너 내년에 시집 가겠구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간다는 말에 막 붕붕 떠가지고 진짜 가져요. 그러면 그 사람 마친 거고, 못 가게 되면은 너 그때 돈 적게 내고 갔지. 복채를 적게 냈구만. 할 말 없지. 또 돈 내고 가는 거지 뭐. 저는 여러분들이 그 근처에도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면은 점쟁이들이 벌벌 떨어요. 나가달라고 난리칩니다. 왜 너는 여기 왔느냐고 말합니다. 일본에 진짜 끔찍한 그, 이, 저기, 저, 이 사람이 있는데 늘 고양이 목을 치어서 이렇게 점을 보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을 만나고 나서 벌벌 떨었어요. 벌벌 떨었어. 저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겁낸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 그러나 귀신은 가짜 그리스도인을 기가 막히게 또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흉내 내다가 그냥 뭐 그냥 완전히 뭐냐 옷을 벌거벗기고 도망가는 그런 꼴을 당하고 말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뭐 당하고 말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큰 믿음은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가장 큰 역사는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을 쥐는 것도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렇게 점쟁이니 박수니 무슨 점술가니 이런 걸 믿지 말라 그러냐면,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멸망하는 길, 영원한 죽음의 길. 심지어 예수님은 그걸 넓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넓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이로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로운 길에 관심이 있지 의로운 삶에 관심이 적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로운 길, 득이 되는 길,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길, 어떻게든 그걸 자꾸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로운 길은 나한테 손해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려고 해보십시오. 무슨 덕 보는 일이 많은가.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지 이로운 길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무슨 뭐 사울이 무당 찾아가서 결국 죽게 되었다, 죽음을 맞았다, 그 차원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Thanksgiving Day, Thanks God, 하나님 뭐가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주어서가 아니에요. 주신 것 다 주셨습니다. 주신 것 충분히 감사하지만은 주신 분이 여러분 귀신이 아니고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내게 절하라. 사설의 만국 영화를 내게 주리라.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오직 한 분께만 절하겠다고 결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도 비굴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귀신에게도 속지 않기를 바라고, 뭐 조금 알아맞힌다고, 조금 능력이 나타났다고, 무슨 뭐 이빨이 금이빨 되었다고, 여러분 이빨 건강이 났지 금이빨 여러 개 박으면 뭐합니까? 그런 일들에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여러분 가짜는 늘 진짜처럼 행세해야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진짜는 진짜 행세를 안 합니다. 티를 안 내요. 그러나 가짜는 꼭 진짜같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나 저나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귀신 밥이 안 되는 길, 오늘 제목대로. 그럼 귀신이 싫어하는 일만 하면 돼. 무슨 일인데? 십계명이 비밀이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보십시오. 우상의 밥이 되고 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짓말이나 함부로 얘기해 보세요. 그 입에 금방 거짓말이 습관이 되고 말아요. 예? 우상 만들어서 절해보십시오. 우상 밥이죠 뭐. 왜 우리가 제사 안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뭐 안식을 잃어보십시오. 쉼이 없어 보십시오.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1년만 일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정말 몸에서 진이 빠져나가고 그 진을 채우는 방법이 음란이에요. 음란. 귀신 타는 지름길입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 해보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귀신 밥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귀신의 밥 되는 지름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귀신들 개구멍 막는 처방입니다. 들락날락하는 처방을 막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고 그 결과 놀랍게도 하늘의 지혜가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처럼 무당에게 찾아가서 묻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가 노예로 신분으로 온 요셉에게 묻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묻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고 그를 숭배하는 헬라 시민들이 사도 바울에게 묻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성령에 감동된 자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끌려갈 때도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을 대답할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 입에 말을 넣어줄 것인데 세상에 어떤 말보다도 지혜롭고 적절한 말을 넣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지혜로운 말들이 입에서 쏟아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기만 하면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상한 사람을 찾아가거나 이상한 것들을 동경하거나 이상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감사하는 하루와 한 주간과 올해 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성경 말씀만으로 족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악한 영적 존재도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고 집적거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요즘 한국에도 할로윈데이 가 많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네.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몇 년 사이 할로윈데이가 우리나라 문화에 생각보다 빨리 스며들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뭐 젊은이들 클럽 얘기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연례 행사처럼 자리를 잡는 것인데, 제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예정인데 보내야 하는데 이제 어린이집을 걸으면서 혹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가 퇴색한 재미삼아 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참 불편한 현실인데, 주변의 어린이집이 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네. 정말 우리 신앙이 급속히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이 웨이브 파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문화의 이름으로 사실 스며든 거죠. 어떤 것도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문화는 늘 좋은 것이고 문화는 관용되어야 마땅하다는 이유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할로윈데이 같은 것도 미국에서도 어떤 교회에서 이제 할렐루야 데이로 바꾸어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벌써 뭐 한번 점령당하고 나면은 회복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참 영적으로 둔감하고 그런 것들이 작은 파도로 올 때 막았어야 마땅하지만 큰 물결이 되고 흐름이 되면 더 이상 막을 수 없고 뚝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지금 이미 이 사회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뚝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때는 이미 뚝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셨듯이, 조금 여러분들이 비관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거대한 뚝이 무너진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방주로 주신 교회,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폐쇄적인 문화 집단을 만들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틀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냥 이 틀마저 깨어버려 버리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마지막 목적까지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뭐 저는 영화 안 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 영화야말로 뭐 거대한 물결 중에 하나죠. 미디어라는 게 거대한 도구 중에 하나죠.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위태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는 아마 외톨이가 되겠죠. 그래서 왕따를 뭐 당할 텐데 어쩌겠어요. 왕따가 왕은 따로 논다의 준말이라는데, 어느 왕이 너 뭐 거지들하고 같이 놀겠어요. 그래서 거지 같은 문화를 너무 동경하지 말고 왕의 문화를 지키고 로얄 카스텀을 만들고 로얄 컬처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문화를 만든다 이런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그게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뭐 이제 목사니까 주례를 이제 자주 합니다만은 그래요. 세상 부부하고 다르게 살아라. 다른 부부들은 보면은 그냥 웨딩 데이가 클라이맥스고 그 다음부터 좀 내리막길을 가는데, 크리스천 가정이나 크리스천 커플은 웨딩 데이가 시작이고 점점 더 기쁜 삶, 아름다운 삶, 향기로운 삶을 살아내라. 그래야 동성애도 사라질 것이고 결혼에 대한 희망도 가질 것이고 자녀도 좀 갖게 될 것이고, 우리도 자녀를 남들처럼 그렇게 고생시켜서 키우면 다 자녀도 우리 가정에 안 태어나려고 그러겠지 않겠어요? 저는 이 로얄 컬처를 어떻게 만드느냐, 말씀대로 사는 것 이상 그렇게 왕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할 게 아닙니다. 누가 큰 믿음을 갖고 있느냐, 늘 그 큰 믿음이 작은 믿음을 끌어가요. 그런데 큰 믿음은 소수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다수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 새로운 어떤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악한 영의 그런 스피릿을 받고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시작을 해요. 그냥 창조적 파괴라는 이름으로 기본적인 가치를 다 부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너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안 받아들이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이미 진 거죠. 두려움은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헬로윈뿐만 아니라 이 지금 시대가 정말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영적 공격을 진짜 360도 전 방향에서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시만 우리가 눈을 한눈 팔아도 어느 낚싯줄에 걸려서 가는지도 모르고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성경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성경으로 하루를 끝내는 걸 이렇게 생활화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 왕의 문화, 예, 또 혹은 뭐 하나님 나라의 컬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혼자 그거를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왕은 따로 놀아야 되는데 경험이 왕 따로 경험이 되니까 그럴 때 그런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같이 어떤 그 뭐 할렐루야 데이라는 게 그런 일종 그런 노력이 아닌가 싶긴 저는, 한데
예, 예. 그 저는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제가 맨날 예. 그랬어요. 어차피 애들 뭐 한둘 둘 셋 넣었는데 정말 믿음의 가족들은 패밀리 워십을 왜 우리가 강조하겠어요? 예배는 패밀리가 기초가 되어서 드려야 된다.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예배적 삶을 살도록 이게 충분히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함께들 어린이를 같은 어떤 공동체로 기르기 시작하면 결혼도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런 문화에 한두 사람씩을 데려오는 거란 말이죠. 그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바운다리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이 문화에 젖어들게 돼 있어요. 예컨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제가 아는 시애틀에 그 형제교회라고 있어요. 큰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맡아주는 거, 아이들 타가하는 건가요? 아이들. 왜냐면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 인도 이제 부부들이 이제 맞벌이 하면서 나가면서 데이케어 센터를 교회 안에다가 낮에 주중에 시설이 유휴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그걸 받아준 거죠. 그래서 값싸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애들을 돌봐준 거죠. 그런데 이 애들이 이제 가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기도하고 애들하고 놀고 뭐 같이 이제 크리스천 컬처를 애들이 몸에 배운 거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서 밥을 먹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가 다 전도가 되어서 힌두교도들이 무슬림들이 이게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 속에 어떤 형태로 파고들어야 되냐, 결국은 가정 중심, 가족 중심, 어린이 중심으로 다음 세대 중심으로 파고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회를 찾는 고민을 하고 있는 자매인 것 같아요. 네, 정착할 교회를 찾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예배하면서 성경도 읽고 말씀도 매일 들으며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은 더 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두 딸이 걱정됩니다. 가까운 교회에 아이들만 보내야 할까요?
저는 뭐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러기 아빠나 엄마도 찬성하지 않는 편이고 늘 가족이 한 공동체로 움직이는 것을 이제 권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뭐 좀 죄송한 편이지만 엄마가 선교지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애들 신앙도 엄마가 책임지는 거예요. 엄마보다도 더 자녀를 사랑하는 목사나 무슨 뭐 전도사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엄마야말로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엄마 신앙의 기준을 두듯이 그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같이 가도 좋고, 지금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장점은 우리가 오프라인에 대면 이전에 충분히 어떤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되는 게 온라인이란 말이에요. 온라인으로라도 몇 가정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공동체가 오프라인에서 한번 모이면 그게 아름다운 교회로 탄생되는 것이죠. 그분들은 이미 교회로 만들어져 있는 교회 자체이기 때문에 그 가정들이 모이면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죠.
아, 왜냐면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앞에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 감추어졌던 눌려있던 교회에 대한 이 답답함, 목마름, 질문들이 COVID-19을 겪으면서 이렇게 막 뒤집어 네. 이렇게 물 휘젓듯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여기도 보면 15년 정도 다닌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사적인 말을 너무 하시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남편은 이사 갈 것이 아니면 익숙한 이곳에 그냥 다니기를 원하네요.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남편과 다른 교회를 다녀도 되나요? 남편은 주일 예배만 드리지만 저는 교구에 속해 여러 모임을 하니 더욱 많은 것에 갈등이 생깁니다.
글쎄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수록 성경을 더 보셔야 합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들수록 가정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정예배나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받으면 어떤 교회에 가시더라도 그 교회의 주춧돌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만족스러운 교회는 없습니다. 다 교회는 부족해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교회가 뭐가 부족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 공동체는 도움이 됩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은 훨씬 도움이 되죠. 그러나 공동체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깎이는 훈련장이에요. 절대 내가 다 채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은 늘 힘든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을 꼭 만나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부족한 것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아름답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전혀 그냥 부담이 없고 내가 가면은 너무 좋고, 여러분 그런 데는 대개 이단입니다. 이단 가면 처음에는 다 그래요. 다 그 한 가정에 집중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속까지 다 빼먹죠. 예, 재산 홀랑 다 들어먹죠. 여러분 그렇게 막 입에 혀같이 해주는 데는 가면 나중에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그리고 이단은 딱 검증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교주 욕하면 얻어맞습니다. 아세요? 죽을 때도 있어요. 교주를 비난하면. 두 번째는 나 이제 그만 나오겠다 하면 쌍욕 듣습니다. 아십니까? 나 이제 그만 나오려다 그러면은 여러분 입에 육두 문자가 튀어나오는 곳이 그곳이에요. 본색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떻다고요? 처음에는 전부 입에 혀같이 해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 잘해주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봐요?
아니 사실 이게 교회도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교회 잘 열심히 출석하다가 어떤 이유든지 다른 교회 혹은 뭐 다른 교회를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못 만나는 그런 뭐 일들도 뭐 육두문자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하여튼 여러분 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은 내가 위로받고 회복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거듭나는 길이에요. 거듭나지는 않고 계속 위로만 받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위로받고 나면 또 나쁜 짓 더 해요. 회복되고 나면 또 악한 길을 또 간다고요. 여러분 신앙은 죽고 거듭나는 길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니고데모처럼 그냥 예수님한테 찾아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 답이 뭡니까? 너 새로 시작하라예요. 처음부터 시작하라예요. 거듭나는 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뭐 교회 어중간하게 좀 댕기면은 여러분 나쁜 버릇 수없이 들어있어요. 나름대로 교회 목회관이 다 있고 교회관이 다 있어요. 다 부셔져야 됩니다. 다 그릇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예수님에서 벗어난 건 어떤 것도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차르트가 뭐 그런 일이 얘기했잖아요. 피아노 배우러 오는 사람 중에서 그냥 오면 절반 깎아주고 10년 있다가 온 사람은 두 배 받아요. 교습비가. 교회도 나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0년 이상 교회 다닌 사람은 아니고 그냥 입장료를 한 두 배쯤 받아가지고 버릇 고치려면 훨씬 힘들어요. 그러나 아이한테 백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하면 아 이게 교회인가 보다라고 따라오긴 하는데 어디 이 교회 저 교회 다닌 사람은 뭐 교회란 이런 건데 이 교회는 왜 이러나 저 교회는 왜 이러나 매일 교회 타령이에요. 교회 타령 절대로 안 바뀝니다. 좀처럼 안 바뀌어요. 저같이, 특히 모태신앙.
네, 모태신앙. 네, 한편은 누대로 내려오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 하는 그거가 이렇게 흔들릴 때 진짜 이래도 되나 하는 이런 질문과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분명히 서게 되면 전에 이 두려웠게 했던 그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정직하게 이 소통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뭐라 그럴까요? 이 같이 걸어가는 같은 신앙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건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참 뭐 저희들 통독반이 뭐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해서 시간만 맞으면은 같이 성경도 읽고 같이 속으로 나눔도 하는데 저는 뭐 그 온라인이 아주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걸 충분히 활용하셔서 그렇게 만나보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뭐 탈퇴하기도 쉽잖아요. 뭐 카톡방에서 빠지면 그만인데 뭐 그렇게 좀 뭐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변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서야지. 그게 안 되면 나는 변하지 않고 변한 환경만을 원한다면 네. 교회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실 목사님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교회도 이 완전한 교회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없다면
그러나 이제 교회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제도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메시지죠. 그게 성경적 메시지라면 저는 어떤 교회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적 메시지를 조금 비틀어서 교주 중심의 메시지를 만든다거나 헌금 중심의 메시지를 만든다거나 무슨 뭐 사역 중심의 메시지를 만든다거나 그러면 그 긴장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 있다가는 정말 이렇게 착취당하고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도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뭐 한 거예요. 그냥 종교 그냥 생활 취미 생활 한 거죠.
네. 그럴 때 그런 교회를 떠나는 거는
아 저는 떠나는 거 당연히 떠나야 된다는 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 못 떠나시는데 뭐 헌금한 게 아까워서 못 떠나죠. 부족한 거 아까워서 못 떠나죠. 그러니까 아니, 너무 얘기했나 너무 제가 좀 너무 나가서 죄송합니다. 전 더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너무 그 현실을 장난하게 네. 말씀하셔요.
아니 제가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자 참, 자 그까지 나갈 생각은 없었는데.
그 오늘 귀신 얘기를 많이 또 다루고 또 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희 누나는 어릴 적부터 환청과 환각을 많이 봐왔습니다. 귀신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누나가 두려움도 많고 방문도 항상 열어둡니다. 어머니는 항상 누나에게 말씀을 들려주려 하고 가족들도 다 함께 기도하는데 신약에 나오는 것처럼 확 귀신이 나가거나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저는 우선 그런 집에 처음 이제 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는 늘 찬양을 틀어놓으라고 권합니다. 찬양 아주 싫어합니다 귀신이. 아니면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오디오 성경이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들리든 안 들리든 계속 하루 종일 틀어놓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걸 뭐 부적처럼 쓰라고 들리는 것 같아서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찬양을 같이 부르고 찬양을 크게 틀어놓으면 여러분 귀신 진짜 못 견딥니다. 지가 미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귀신을 자꾸 보는 보이는 것은 귀신이 두렵게 함으로써 이렇게 강신제를 지내라는 거예요. 너는 내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는 이미 내가 찍었으니까 너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가 귀신이 그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귀신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안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모르니까 예배드리지 안에 생각을 다 알고 있으면 야 너 금방 그 생각하고 여기 왜 있니? 나가. 너 지금 나가. 예배 드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다 듣는 척하고 아주 있으니까 뭐 예배 드리지. 뭐
진짜 의미로 지금 이렇게 찍은 건 아니지.
우리가 다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안 보이게 하는 것 가려주시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24절 예를 보면 하와하고 아담이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뭐냐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하고 가정은 모든 모습을 드러내어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부부가 서로를 부끄럽게 만듭니까? 어떻게 교회가 어떤 교우를 부끄럽게 만듭니까? 교회가 아니죠. 가정이 아니죠. 그게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패 붙였다고 교회 아니에요. 십자가 세웠다고 교회 아닙니다. 이단들처럼 저렇게 큰 교회 지었다고 교회 부흥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부흥입니다. 거듭나야 부흥이에요. 거듭 안 난 사람 만 명, 이만 명 모아놓으면 여러분 사고만 칩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 사실 이런 가족을 같이 품고 산다는 거는 쉬운 일은 절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무슨 분명한 답이 그냥 제가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 어떤 권세도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은 인정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귀신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사로잡아 위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면 오히려 우리 가운데 귀신이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내 가운데 반복해 있던 어떤 저주의 말이나 아니면 반복해서 짓는 죄악과 같은 이 열어놓는 통로들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사랑으로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사실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비슷비슷하게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목사님께 질문을 전해드리진 않았어도 말씀 중에 이미 답을 많이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강압적으로 성도들을 마치 착취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교회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 분명히 해주셨기 때문에 잘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정리를 좀 하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는 능력이 없어요.
네.
그 능력 있는 목사 없습니다. 능력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귀신도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집에 신방 가면 잠시 기도하는 이유가 뭐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안 믿는 집에 가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영적인 결박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축사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정말로 이 시대는 너무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예요. 멀쩡한 사람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만큼 혼탁한 시대입니다. 뭐 교양이 있다고 뭐 교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낯선 사람이나 무슨 사업상이나 거래상이나 뭐 이런 일로 만날 때는 꼭 기도하고 나가서 만나고 이야기 도중에도 기도하면서 들으시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업을 끌어가고 하루를 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뭐 정말 금방 끌려가고 말 거예요. 그래도 교회만 몸만 왔다 갔다 했지 아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참 그 지뢰밭 같은 진흙탕 같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 영적인 전쟁터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런 전쟁터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는 것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내어보내신 거 믿고 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에게 있고 우리의 힘이 우리의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저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봐야 한다면 손해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언제나 진실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속이고 세상을 아프게 하고 망가뜨리는 저 사단의 세력을 넉넉히 꺾어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품고 계신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순결한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에 어떤 형편에든지 속지 아니하고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가운데 참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결심하는 교회와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